오늘 2월 4일 주일 설교는 마이클 장로님께서 세 번째 평지 설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평지 설교라고 알려진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 대하여 지난 설교에서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평지설교에서 주님은 네 가지 축복 혹은 팔복과 네 가지 재앙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설교의 유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으로 기록한 잘 알려진 산상설교와 비슷합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평지설교의 두 편의 메시지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기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 두 설교가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청중에게 전달되어진 것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후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후 산상 수훈을 설교하셨는데 그것은 열두 사도가 선택되기 전이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열두 사도를 택하신 후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야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에서의 평지설교에서 네 가지 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하고 또 주린 자들에게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에게는 너희가 웃을 것이라 라고 또 박해받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나 축복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것에 비참함으로 시작하여 화있을 진저라고 시작하는 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6장 24절에서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요한 자들에게 배부르거나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배부르고 족한 자들에게 너희는 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웃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경고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그리고 말 잘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인기가 있다는 것이 곧 진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옳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물에 대한 세상의 기대와 관점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과 신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연인이나 타락한 자, 즉 불신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과 26절 사이에서 복과 화를 선포하신 후에 택하신 열두 제자를 앞에 두고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율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은 순종하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전 세상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네 개의 복과 화에 대한 설교를 방금 듣고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 무리들은 이제 주님이 선포하시려는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아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 새로운 법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평야에 모인 무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법의 선포. 두 번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법의 설명.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새로운 법에 대한 적용과 실천의 예. 이렇게 세 가지 요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에 관한 새로운 율법에 대한 주님의 선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복과 화에 대하여 나누신 후에도 여전히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27절과 28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네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로 원수를 사랑하라. 둘째로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라. 셋째,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넷째,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의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에게 이러한 명령들은 매우 새로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7절에서 말한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에서 사랑에 사용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은 자연스러운 애정을 뜻하는 스토르게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주로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느끼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또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인 로맨틱한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72역에서도 또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느끼는 형제애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사로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랑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시간과 상호작용에 따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발전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문에서 사용하신 사랑은 아가페인데 바로 신성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적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아가페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는 상대가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알켄트 휴즈의 말을 인용하면 아가페는 의지의 뿌리를 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자연적 성향을 뛰어넘는 사랑이며 자연적인 성향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겨지는 사랑입니다. 마이크 메이슨을 인용합니다. 사랑, 즉 아가페는 깊고 지속적이며 성장하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의지에 따른 행위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것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기꺼이 그를 위해 희생하거나 죽을 수도 있게 하는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은 사랑입니다. 즉 이 아가페 사랑에는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었거나 우리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학대했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 아가페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알버트 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 뛰어남과 고상함으로 인해 최고의 법 혹은 왕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사람들 사이에서 탁월함과 중요성을 갖는 것과 같이 이 법이 다른 법률들 중에서 그 정도의 두드러지는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장엄하고 고상하며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신하를 다스리듯이 인간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주 예수님은 분명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흔하지 않고 우리의 천성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본성적인, 즉 타락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정상적이지 않은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을 부당하게 미워하는 사람을 정성스럽게 잘 보살펴주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흔하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28절 전반부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아멘. 이것은 흔하지 않은 부자연적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고,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아멘.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믿을 수 없고 어려운 교리이며, 또 왜 자신을 비방하는 자를, 특히 내 인격을 비방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설교 이전에는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번성했던 두 번째 성전시대의 신비주의 유대종파인 에세네파는 그들에게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28절 후반부에서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부자연스럽고 상식적이지 않은 기도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복수를 꿈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그런 자의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그의 신상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선함과 복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속여 거액의 돈을 훔친 사람이나 사업상 거래를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은 행동과 말과 기도에서 매우 독특하고 부자연스러운 사랑을 행하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예스입니다. 이 불가능할 것만 같고 부자연스러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29절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에게 범죄하였을 때마다 그들의 일반적인 본능이나 반응은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알켄티 휴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욕에 대한 기존의 반응은 두 가지 기본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시 이교도의 반응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 10배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때리면 목을 부러뜨릴 것입니다. 당신이 내 셔츠를 가져가면 손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반응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탈리오 법칙, 즉 동해보복법, 즉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이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7절, 2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소송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운명화된 원칙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관습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보복하지 말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족뺨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즉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 소유의 권한을 무시하고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물론 아니오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수심에 불타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고 은혜와 친절과 너그러움과 용서를 보여주는 사랑의 태도를 가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의 충성됨에 대한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의 얼굴을 세게 때리거나 모욕적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같은 방법으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망토나 코트를 소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나 정신 그리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리온 모리스가 말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절대적으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머지않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성스러운 극빈층이 되어 있던지 게으른 뱅이로만 잘 나가던지 혹은 도둑들의 부류에 속해 있던지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도 소유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물에 관심이 있더라도 결국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아낌없이 베푸는 일을 멈춰야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모든 것을 주거나 필요한 경우 다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자로 하여금 언제 베풀고 소유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황금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유익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가페 사랑을 잘 실천하실 수 있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향한 아가페적 사랑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이 지혜와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원수에게서 우리에게로 권세가 이전됩니다. 우리의 적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행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에 대한 새로운 법을 소개해 주신 후에 이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예를 제시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죄인, 불신자가 행할 것과 비교하심으로써 자신이 전한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새로운 율법에 대한 주님의 설명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스레 일어나는 사랑은 자랑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똑같이 친절과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선을 행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 행위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신망이나 보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칭찬받을 만한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니다. 심지어 죄인들도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역시 자신들을 좋게 대하는 사람들을 선대할 것입니다. 그 예로 야쿠자, 마피아, 사마페아 같은 강력 범죄 집단도 그러하며 종교적 과격분자들도 그러한 예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위할 것입니다. 헤롯 대왕, 본디오 빌라도, 히틀러, 스탈린, 이디아민, 그리고 모택동도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이들에게 잘했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였던 에두아르트 블로우 박사에 대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어떠한 핍박도 받지 않았고 또 독가스를 마시게 하기 위해 강제 수용소에도 보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 의사는 히틀러의 어머니 클라라를 치료하여 구해주었고 그 결과 이 유대인 의사는 히틀러와 가까워졌습니다. 히틀러는 에두아르트 블로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유대인이 그와 같다면 유대인 문제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그 이 유대인 의사를 매우 존경했는데 1938년 3월 나치 군대가 오스트리아에 입성했을 때 그에게 예를 표현했을 만큼 존경하였습니다. 이 일화 속에서 히틀러는 이 유대인 의사가 그의 어머니를 치료함으로써 그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를 선대하였습니다. 돈과 연루된 죄인들은 어떠합니까? 34절입니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치안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돌려받기를 바라고 돈을 꾸어준다면 우리가 받을 상급과 신망과 칭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도 역시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심지어 죄인들도 역시 다른 죄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다 갚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자까지도 받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당연한 사랑에는 아무런 칭찬이나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 상과 칭찬받음이 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하게 대하는 자들과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상이 클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풍성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약 우리가 이 큰 상급을 기대하며 원수들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행동 역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이고 또 보상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탐욕과 결혼을 예시로 사용하여 흥미로운 관찰을 하였습니다. 한 남자가 단지 돈 때문에 결혼한다면 그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만약 그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라면 그자는 돈을 목적으로 행한 자가 아니고 그 결혼은 사랑의 결과이며 보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들마저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급은 무엇일까요? 이 상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금전적인 풍성함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중간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그분과 교통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가장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을 아주 조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상의 짐과 스트레스를 견디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많은 도전이나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거할 곳이 됩니다. 우리 삶의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깊은 고난과 질병과 수모에 처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소중한 일인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상급에 대하여 주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할 때, 우리가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됩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들을 행하고 그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공유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품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합니다. 알켄티 휴즈의 말을 인용합니다. 불쌍한 유다에게 손을 내밀었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죄인을 위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덕적 가르침의 본질은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의 윤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새로운 법을 지킬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감사를 받든 아니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너그러우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들을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에 관해 주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덧붙이셨습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한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인정이 많고 친절하며 모든 사람과 친구와 원수들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모든 이에게 선대하시며 그리고 자신의 모든 창조물 위에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이러하시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도 자비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나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2절과 32절에서 3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목표로 삼고 실천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에 관한 새로운 율법의 실제 사례와 예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사랑하사라는 단어에 아가페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대신하여 당하시게 하셨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기를 우리의 몸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피가 고갈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원수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과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바 훌머 목사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1989년 10월 베를린을 공산주의 베를린 동베를린과 자유주의 서베를린으로 나누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도시는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이것은 몇 달 후 동독 공산주의 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독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은 전공산주의 독재자 에리히 에른스트 폴 호네처였습니다. 그는 지도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공산당으로부터 배척당했으며 자신의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그와 그의 아내 마고를 위해 새로운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호네처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갈 길이 없던 호네처는 그의 변호사에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버 홀마 목사님과 그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전직 독재자와 그의 아내가 머물 곳을 자신의 목사관에 마련하였습니다. 목사님과 그의 아내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중 8명 자녀들은 기독교인을 차별하는 호네처의 교육 정책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홀머 목사님은 당시 독일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자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적이었던 사람에게 몇 주 동안 집과 보살핌을 제공했습니다. 홀 폴머 목사님 부부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지혜와 논리에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이타적이며 부자연스럽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능하게 된 행동이었습니다. 홀머 목사님은 원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은 혼외처에게 선행을 제공했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반대쪽 뺨도 내어주었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거처를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혼외처가 그분들에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을 혼외처에게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할 때, 우리를 학대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마지막 예로 조니 레이 클레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클레리는 전 프로 레슬러이자 인종차별주의자였지만 나중에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 집단 쿠클럭스 클랜 KKK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이 집단의 리더 직책 중 하나인 Imperial Wizard of the Clan 아마도 KKK 안에 높은 직급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직책을 맡고 있었을 때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웨이드 왓츠 목사님과 만나게 됩니다. 조니는 여러 차례 왓츠 목사님을 위협하며 심지어 왓츠 목사님의 교회를 불태우려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한 번은 왓츠 목사님이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클랜 회원들은 식당에 들어와 이곳에서는 흑인이 환영받지 못하니 떠나라고 위협했습니다. 조니는 그가 떠나지 않으면 KKK의 회원들이 목사님의 접시에 있는 로스트 치킨이 당할 일과 같은 일을 그에게 행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자 왓츠 목사님은 로스트 치킨을 입술에다 갖다 대고 먹는 대신 키스를 했습니다. 그것은 식당 사람들과 심지어 이 KKK 단원들을 마저 웃게 만들었습니다. 왓츠 목사님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밖으로 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KK 단원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와트 목사님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조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와트 목사님은 조니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자신 역시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와트 목사님의 기도와 그에게 보인 사랑으로 인해 조니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성도들이 대다수인 교회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와트 목사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실천과 기도를 통해 조니 리클레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인종차별을 반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때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아가페 사랑이 행해지는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아가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도 보여주십시오. 학교나 대학교에서 직장에서나 거리에서 우리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리더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팔복 중 네 가지 복 있는 자들과 네 가지 화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신 후 새로운 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새로운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라고 명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명령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저주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새로운 법, 아가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공로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환하게 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피 사랑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피를 흘리셨으며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함께 한 공동 상속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